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이슈를 택해서 살피는 날인데요. 오늘은 무엇을 할까 이렇게 살피다가 몸과 영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작년인가요? 그 언제부턴가 이제 그 많이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또 유튜브 영상에서 기독교 쪽에서 나오는 여러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기독교 방송에서 유튜브를 잘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여러 주제들을 다루는데 뭐 목사님들도 나오고 교수님들도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영상 조회수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어떤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영혼과 육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거기서 만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먼저 가신 분들을 만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이제 그분은 결론은 그거였어요. 만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신학교 교수님인데,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몸의 죽음과 함께 영혼도 사라진다. 부활 때까지는 없다. 이런 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워낙에나 유명하신 분이고 워낙에나 영상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회가 가르쳐 왔던 것과 이제 다른 주장을 함으로써 혼란이 있게 되고 또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교수님들 다섯 분이서 이제 나눠가지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섯 분이 나눠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혼란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이들 그걸 보시니까 그래서 이제 찍어서 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살피려고 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대표적인 기독교 방송에서 어떻게 그런 것이 전파되고 어떻게 교회가 가르쳐 왔던 내용과 전혀 다 다른 내용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인지 좀 안타깝습니다.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우리에게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혼과 몸에 대한 주제들은 이제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제들이 있습니다. 뭐 서론이다, 뭐 신론이다, 인간론이다, 구원론이다, 기독론이다, 구원론이다, 교회론이다, 종말론 뭐 이런 주제들이 있는데 인간의 영혼과 몸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인간론이라는 주제하고 종말론이라는 파트에서 이렇게 다루어지게 됩니다. 인간론에서는 이제 어떻게 다루어지냐면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로 이제 다루어집니다. 또 종말론에서는 이 땅에서 육체적 죽음 이후에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땅에서 몸이 죽게 됨, 그러니까 몸이 그 생명을 다 마치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즉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중간이다 그래서 중간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죽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그 중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래서 중간 상태라는 그런 용어로 부릅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3분설이 있고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2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설이라는 것은 몸, 혼, 영 이렇게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교회는 처음부터 인간은 몸과 영혼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3분설은 사실은 헬라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거든요. 헬라 사고 방식은 이제 물질은 열등하고 더러운 것 뭐 이런 사고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은 아주 순수하고 고급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 두 개가 같이 함께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너무 고급하고 너무 열등해서 감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혼이다. 그래서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이 있고, 예. 그래서 동물은 몸과 혼이라는 이제 그 약간 열등한 것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고, 인간은 몸과 혼 거기다가 이제 고급한 아주 순수하고 순결한 영, 이렇게 해서 세 개로 이루어져. 이게 이제 3분설인데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증거가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헬라의 사고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는 오히려 이런 헬라의 철학의 영향으로 들어오려는 것들을 성경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거절하는 식으로 이제 교회의 교리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혼을 이렇게 혼을 더 열등하고 영을 더 고급하고 이렇게 그렇게 취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전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 전도서 12장 7절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그 인간을 두 가지 구성 요소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 흙이 있고 영이 있구나. 그런데 이제 전도서 3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 21절에 이 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의 더 정확한 번역은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인생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 12장 7절에 있는 이 영과 동일한 용어를 21절에도 사용하고 3장 21절에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에나 이 저희 사고가, 그러니까 우리 사고가 그 영은 고급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3장 21절을 번역할 때 이 짐승의 이 정신적인 부분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이 한글 번역가들에게 이제 뭔가 어울리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3분설이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는 그냥 혼이라고 하자, 같은 단어인데, 그리고 이제 12장 가서는 영이라고 같은 번호를 다르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육체적인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인간에게 몸이 있고 이 정신적인 요소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혼을 더 열등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짐승에게, 우리 사람에게 있는 영혼과 같은 그런 정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땅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짐승은 그 죽음과 함께 이제 소멸하는 것이죠. 다만 이것을 본 것은 성경이 어떤 혼이라는 것을 영보다 열등하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혼을 포기하거나 또는 영을 포기하거나 다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보시면 열왕기상 17장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서는 지금 혼을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생명을 몸과 분리되는 혼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래서 이제 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오는 방식, 몸과 혼의 분리의 방식으로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중적 구성인 것이죠. 그러나 아까 우리가 전도서 12장 7절에 본 것처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한 것처럼 이제 인간을 육체적 죽음을 이렇게 몸과 영의 분리로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혼을 히브리어로 네페시 그리고 영어를 이제 루아흐라고 하는데 두 가지 용어가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인간을 표현할 때 이렇게 두 가지의 요소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 혼을 표현하는 용어가 이제 푸시케라는 용어가 있고 영을 표현하는 용어가 이제 푸뉴마라는 용어가 있는데 두 가지 이렇게 죽음을 표현할 때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영혼은 여기서는 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혼을 구분하여서 받아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 외에도 우리의 혼이 따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지금 죽음 이후 하늘에 있는 그 영혼들을 여기서는 영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렇게 해서 거기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과 혼은 사실은 같은 것인데 같은 것을 몸에 대응하는 같은 요소인데 어떤 때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혼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몸과 이 정신적인 부분 영혼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이라 부를 때가 있고 혼이라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때는 영으로 부르고 어떤 때는 혼으로 부르느냐 이런데 그 질문인데요. 이 혼은 그 사용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혼은 어떤 경우에 더 많이 사용되냐면 우리의 존재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 자신을 말할 때 그때 혼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 자신을 가리킬 때 그냥 혼, 내 혼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혼이 열등하고 영은 고급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가리킬 때 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 혼. 그리고 이제 영이라 할 때는 이 몸을 지배하는 한 정신적 요소로서 영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열왕기상 17장 21절에서 혼이 몸에 돌아오기를 구할 때 혼이 몸에 돌아오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즉 몸의 생명의 원리로서 혼, 그러니까 영이 아니라 혼을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이 같이 어느 정도 혼용되어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에 보면 내 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죠. 혼이 주를 찬양하고 영이 구주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혼으로도 말하고 영으로도 말함으로써 영과 혼은 완전한 동의어는 아니지만 교호적 영어,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그러면서도 바꾸어 쓸 수 있는, 왜 완전한 동의어가 아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존재 자신을 가리킬 때 이 통일체로서의 우리 자신을 가리킬 때도 이 혼이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죽으면 중간 상태가 없다, 부활할 때까지, 그런 것에 이제 근거로서가 이 혼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이 우리의 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요소, 우리 몸 외에 우리에게 있는 영적 요소를 어떤 면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문맥에 따라서 영이라 부를 때도 있고 혼이라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푸시케라는 단어가 또는 네페시라는 단어가 혼이라는 단어인데, 구약에서 네페시, 신약에서는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이 혼이라는 단어가 어떤 때는 우리 존재를 가리키고 어떤 때는 우리 생명을 가리키기도 하거든요. 내 목숨을 뭐 이럴 때도 사용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사용된다고 하여서 우리가 이제 죽으면 그러므로 우리 존재 전체가 다 없어지느냐, 그건 성경에서 절반만 보고서는 그걸 전체 다 적용하는, 나머지는 적용되지 않는, 다른 문장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그것을 이제 한쪽 몇 가지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그 부분만 끌고 와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우리 존재 자신을 가리키는 것, 또 목숨이다, 생명이다, 이런 단어는 이런 단어가 이제 한 40몇 회 이렇게 사용된다면, 그러나 우리의 몸과 분리되는 우리의 이 영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또 한 30몇 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푸시케라는 단어만 가지고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영육 이론론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음과 함께 영도 소멸한다, 이런 주장은 성경의 주장과 맞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시대가 유물론적인 그 물질로만 모든 세상을 해석하려는 그런 시대의 어떤 사조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도 있던, 그러니까 이거 16세기에도 있던 사실은 주장인데, 이런 주장, 소위 수면설이라는 주장이거든요. 몸이 죽음과 함께 영혼도 깊은 수면에 들어간다, 이제 그 주장인데, 그것이 다시 이 시대에 어떤 물질도 세상을 읽는 이런 시대가 되니까 이제 그런 주장이 또 이렇게 신학계에 또 어떻게 된 것이 그 주류 주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비판받을 주장, 또 교회가 거절해야만 하는 주장이 마치 정설로서 가르쳐진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죠. 이 푸시케라는 이 단어가 몸과 몸에 대응하는 정신적인 부분,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에서 분명하게 몸과 영혼을 구분하고 있고 몸이 죽는다고 해서 영혼이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그런 영육 이론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성경이 우리 사람을 바라보는 그 인간관이 그러면 어떤 이분법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성 요소를 몸과 영혼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은 전인적이며 그리고 하나의 통일체로서 인간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런 하나의 통일체다. 하나의 통일체로서 전인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이 하나일 때의 인간을 완전한 인간으로 바라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장 7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이제 이 보시면 땅의 흙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물질적인 기원이 있는 것으로서 사람을 가리키고 있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다. 그래서 사람에게 생명의 원리를 작동하는 그 또 다른 기원, 영적인 기원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생명이라 이것은 사실 이제 정확한 번역을 하게 되면 살아있는 혼, 생혼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구성 요소로 구성됐는데 살아있는 하나의 통일적인 하나의 통일체로서의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일체로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통일체로서의 전인적인 이런 인간 묘사가 영육 이론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아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이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영혼이 소멸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방식으로 어떤 때는 영이 가는 방식으로 어떤 때는 혼이 가는 방식으로 우리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육 이론론이라는 것은 물질이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영과 육이 하나의 근원을 갖는다. 이게 영육 이론론인데요. 재밌으시죠? 여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적 영육 이론론이 있고 유심론적 영육 이론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들이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영육 이론론이라 할지라도 영에서부터 물질이 나왔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헬라 철학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똑같은 영육 이론론인데 지금은 물질에서 이제 이런 정신적인 것이 나온다라는 것인 것이죠. 근래에는 이런 이 유물론적 영육 이론론이 세력을 이렇게 많이 얻었는데, 그래서 물질적인 몸에서 영혼이 기원한다라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주장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묘사하고 설명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 존재가 끝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존재의 사라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죽음은 존재의 사라짐이 아니라 존재의 지속입니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그 존재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생명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영혼에 의한 생명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몸과 함께 우리가 영혼이 있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 존재하지만,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몸 없이 영혼만이 따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존재의 사라짐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서의 존재의 지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잘못된 주장, 여러분이 성경에 근거하여서 그걸, 성경을 떠나서는 누구나가 다 얘기할 수 있겠죠. 난 성경 떠나서 그렇게 이야기하겠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죽은 다음에 부자의 영혼은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나사로의 영혼은 천국에서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아, 그거 비유 아니냐? 비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는 육체의 죽음 이후 중간 상태에 있는 영혼이 그 존재를 지속한다는 것을 전제한 비유인 것이죠. 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보는 것이지만 하늘에 있는 의인들의 영을 언급합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의인의 영들과. 또 요한계시록은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늘에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래서 영혼들이 지금 하늘에서 기도하고 있고, 영혼들이 찬송하고 있고, 영혼들이 그 왕의 모습으로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를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예. 그래서 지금 하늘 보좌에 있는, 거기에 있는 순교자의 영혼들을 지금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몸을 떠나 영혼이 수면 상태에 있거나 몸을 떠나 영혼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있다, 이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몸을 떠나서 빨리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러므로 이 영혼이 몸을 떠나서 몸의 죽음과 함께 영혼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있건 혹은 천국에서 있건 그 존재를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인간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종말론에서 말하는 중간 상태까지 쭉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이란 육체의 죽음은 존재의 멸절이 아니라 존재의 지속입니다. 그 신자들은 죽음과 함께 우리 영혼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대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곳에서 의인들의 영혼은 몸의 완전한 구속,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육이 성경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예. 이 유튜브라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모든 단체가 모든 개인이 이 매체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이런 잘못 가르치는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이단들도 많이 있고 많이 있는데 이제 제가 놀란 것은 어떻게 기독교 방송에서 그런 잘못된 주장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영육의 관계 또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존재를 말하는지 이렇게 살폈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몸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영혼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계시며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하늘에서 받으시고 또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 자신의 이 몸과 하나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한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한 시대가 되어서 여러 잘못된 내용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속삭이고 있사운데 주여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께서 가르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죽음도 그렇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오직 주께만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